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셨던 여러분들께 이 한 주간이 축복된 또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성경의 절기 마지막 날이 큰 날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입어 정결한 영혼이 되고 영혼이 청결하게 되므로 삶의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간구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을 떠나서 다시 민족의 문제로 돌아와서 민족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살펴보시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선사시대 역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이전의 역사는 분명한 역사는 역사이지만 역사로서의 과학적인 증거나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사시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의 시대까지 역사를 우리가 흔히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이 족장들의 역사를 씨족사회 역사라고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씨족사회란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같은 조상을 뿌리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씨족사회라고 그럽니다. 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 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서 여러 씨족들이 하나의 부족으로 뭉쳐지게 되고 이 부족들이 좀 더 발전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체로는 씨족사회가 신석기 시대의 문명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민족이 성장해 나가면 결국은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비슷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민족시대라고 말한다면 열두 지파가 다 번성해서 큰 세력을 이루었던 출애굽기 시대를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이 민족의 기틀을 갖추었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읽은 내용 말씀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민족은 민족인데 특별한 민족인데 그 특별한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민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진 민족이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거룩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했다는 것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관계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은 곧 신앙의 관계였습니다. 신앙이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과 언제든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가 유지되어 나가는 일종의 계약 조건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잘 지켜져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거룩한 백성이란 의미인데, 거룩한 백성이란 곧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구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오히려 세상 속에 잘 적응하는 것만으로 세상 사는 지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 잘 적응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그 시대의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룩한 백성의 인식이 늘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두긴 하였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늘 필요합니다.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택했다,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것이 그들의 수요가 많은 강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고 문명에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앞서 있는 민족도 아니었고 그들이 민족으로 형성되었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시대였을 터인데,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출애굽에 이른 그 역사 속에 보면 항상 남의 땅에 가서 고난당하고 쫓겨다니는 이 비천한 노예 민족으로 처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될 만한 특별한 장점이 없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문명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한 템포가 늦었던 후진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조건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지금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열고 보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던 민족의 역사가 애굽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지무지하게 고난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으면 엎어서 죽여야 되거나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제노사이드 범죄의 직면에 있는 인종 말살의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불쌍한 민족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인종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식을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된 겁니까?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대한 세력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두 번째 약속의 성취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위치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 종교 속에 그 문명 속에 살아서 그 역사를 이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지켰고 그들에게 조상,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니 여전히 그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승민으로 위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새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새 백성 되는 것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혈통을 이어받아서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문화 속에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조건은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각하고 메타노이아, 메타는 바꾼다는 말,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말,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구체적인 회개이겠습니까? 우리가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승민이 될 수 있는 길이 회개에 있다면 그것이 회개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 없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악을 행하던 마음들이 선을 행하게 되고 이런 마음의 변화를 말씀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욧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받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집회, 전도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회개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써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43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교회는 이 현상을 보고 이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 민족이 고쳐진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믿고 십자가 예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민족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고쳐진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 고쳐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민된 백성이 될 수 있을 때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민이었을 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미래를 지키시고 이 역사에서 가장 소중히 사용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떤 선교 활동을 통해서 민족이 고쳐지는 회개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시대가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이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당장에 망할 것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민족의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스스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나와 오늘의 시대만이 아니라 내일 후손들의 시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시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민족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